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산속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쿵 하고 빠졌어요. 호랑이가 함정 속에서 외쳤어요.
누가 나 좀 꺼내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마침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호랑이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다니 거참 신기하군. 좋아. 내가 널 꺼내주면 나를 절대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나그네는 호랑이가 너무 불쌍해서 꺼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나를 이 함정에서 구해준다면 절대로 당신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 약속을 믿어보지. 내가 줄을 당길 테니 이 줄을 잡고 구덩이에서 올라오려무나. 아이고, 무거워서 당기는 게 엄청 힘들군. 그래도 거의 다 되었다.
나그네는 젖먹던 힘을 쓰면서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함정에서 빠져나온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기껏 살려주었더니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난 사람 때문에 함정에 빠졌단 말이다. 그러니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누가 어른지 저기 소나무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좋다고 찬성했어요. 그런데 나그네의 말을 들은 소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지 뭐예요?
사람은 우리에게도 나쁜 짓을 해. 가지를 꺾고 줄기를 자르거든. 그러니까 호랑이 말이 맞아.
호랑이는 소나무의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줘. 저기 있는 저 황소에게도 물어보자. 저 황소는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르잖아.
다급해진 나그네가 크게 소리쳤어요. 나그네와 호랑이는 밭을 열심히 갈고 있던 황소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황소도 호랑이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나서 나중에는 잡아먹기까지 하지. 그러니까 나도 호랑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황소의 대답을 들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봐. 다들 내 말이 맞다고 하잖아.
그때 마침 토끼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어보자.
나그네는 지나가던 토끼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토끼에게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토끼는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작은 함정에 호랑이님이 빠졌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토끼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감히 토끼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랑이님이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셔서 나그네님이 구해주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토끼. 토끼의 말에 깜빡 속은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어요.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그 모습을 본 토끼가 킥킥 대며 웃었어요. 다시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나를 빨리 여기서 꺼내줘야지 뭐하는 거야? 왜 웃고만 있는 거지?
그러자 나그네가 대답했어요.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벌을 받게 됐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이번에는 나도 절대로 구해주지 않을 거야.
호랑이를 따끔하게 혼내준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갔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귀한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우리의 토끼가 부쩍 지혜로웠죠?
네. 토끼가 참 지혜로웠네요. 실제로 동물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나눌 성경 말씀에도 말을 하는 동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록 동화지만 말을 할 수 있는 동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동물이 말을 하다니요.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나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범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월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고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벌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꼬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건이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빽빽하게 모여서 장막을 친 모습은 정말 멋졌을 거예요.
그런데 십벌의 아들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생각났나 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은 아모리인들이 원인을 제공했던 일이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온이 울포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의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요. 시온 왕은 헤스본의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인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헤스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며 밭이나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온 왕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없을 테니까 길을 지나가는 것만 허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시온 왕은 그 즉시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돌입했어요. 먼저 준비한 것 치고 시온은 너무나 손쉽게 무너집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신명기 2장 30절에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도 사랑하셔서 비록 우상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로 발람을 숨겨놓으셨군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할 때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마 원래대로라면 발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고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백성이라서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네요.
예, 여기서 아마 이드로와 발람의 운명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드로는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이득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고 민수기 외의 다른 성경에도 탐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죄는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 또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발람은 지금은 물질을 탐내서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꾀를 내줘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발람은 모압 사람들이 자기에게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모압 땅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처음 찾아온 모압 왕의 신하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발락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말들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했어요. 돈과 명예를 줄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발람이 결국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하룻밤을 자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하실지 물어보겠다고요. 발람은 이렇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따라가려면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말하라고 시키는 것만 말해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경고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발람은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그들이 부르러 오기도 전에 먼저 채비를 하고 함께 떠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러 올 때 가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았나 보네요. 하나님은 발람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진노하셨는데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 그의 나중에 삶이 어떨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네요. 이제 드디어 말하는 나귀가 나옵니다. 발락에게 받을 돈과 명예에만 들뜬 발람은 자신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도 몰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미련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나귀가 말을 하다니요.
그렇죠.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귀도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귀와 말다툼을 하던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러자 발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어요.
너는 낭이 덕분에 살았다.
그러자 발람은 장계를 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모든 생각과 잔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해야 한다.
발람은 과연 발락의 꿍꿍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야고보 사도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효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효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효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경에도 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는 아마도 각자의 선택이겠죠. 오늘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는 모압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명예와 물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주세요. 발람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길을 비켜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모압의 발람왕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이 아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게도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서입니다.
와, 이제요. 여름이 가까웠어요. 우리 다음 주 뭐 한 네 밤만 자면은 막 7월 달인데 혹시 여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곧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
좋겠다. 우리 집은 어디로 가요?
미야자키.
우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되는구나.
네, 그곳에 계신 목사님도 이제
일본 목사님.
네. 몇십 년을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신.
아, 정말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전 세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본 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미소 자매님.
아, 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 수련회 가요. 이번에
수련회.
네, 바다로 가게 됐습니다.
우와,
네.
바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바다에 가서 또 좋고 또 많은 분들과 신앙에 또 같이 하는 분들과 수련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도 이렇게 좀 여름은 저희 안에 좀 기대함과 신남 이런 걸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함께 신방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대표하여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 아들 느다네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증거와 비교군을 두셨어요.
비교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비교군 중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나눴으니 오늘은 좀 어머니의 사랑을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세상에 가장 큰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아플 때는 보살펴주시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저는 어머니 사랑하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내리사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누리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통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도록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힘들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미소자매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랑의 눈을 열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만들고 뜰은 얼마나 돼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성전 기구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알려주는 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지키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성막에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데서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곁에서 살게 하시는 걸까요?
두 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눠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또 어떨 때는 귀찮은 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막을 가만히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객관화된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를 우리 신자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광야 생활 중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자리를 배정하는 것도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네.
사랑해보셨나요?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해보셨군요.
예은자매님의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고 안 보면 그립고요.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면 너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사랑의 마음이구나 싶어요.
맞아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겠어요.
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래요. 하나님 저건 저래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하게 하신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두 가지 교훈의 말씀 잠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첫째는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너희들 다스리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 의로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다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양은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면 양들이 모여 있는데 다 목자 주변에 모여 있더라고요. 먹자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멀리 가 있는 양은 없었어요.
와, 신기하네요. 먹자 주변에 있어야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군요.
와.
양들이 참 똑똑하네요.
그러네요. 나보다 낫네.
멀리 떨어져 봤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순간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네. 예언자 매님 읽어줄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어요. 이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작년에도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거 포도나무 좋은 일만 하는 것 같다. 나 오늘부터 독립할게 하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매도 못 맺고 시들해져서 결국 죽고 말죠. 자기 혼자서는 잘 살 수 없으니까요.
처음에 아주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3월에 9일 동안 남조선에 두 달 전이죠. 안동이라는 곳의 지역에 아주 큰 산불이 심하게 났어요.
맞아요. 산불이 났는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서 불을 끄기가 힘들고 주변으로 빠르게 불이 옮겨붙어서 피해가 컸잖아요. 불에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드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9일 만에 다 꺼져간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이 거대한 나라에 산불이 났을 때 그냥 몇 달 동안은 꺼지지도 않았어요.
정말 최고의 장비, 좋은 장비, 최첨단 과학 장비를 전부 다 동원해도 불이 꺼지지들 않아서 다들 걱정이 컸죠.
맞아요. 피해가 컸지만 그래도 9일만이라도 불길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장비도 못 잡는 산불을 이렇게 잡힐 수 있었을까 봤더니 한 10분 동안 10분 정도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잡던 산불이 한 시간도 아니고 10분 정도 비가 오니까 꺼졌다고요?
잠깐이라도 비가 오니까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번 이 산불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정말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면서 은연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이 덥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너희를 가운데 거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기적인지 저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니까 집 하나 지어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날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 거하시는 겁니까? 부족하고 정말 우리 속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는데 이 열과 오, 대오를 정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시네요.
회막을 향하여서 동쪽의 유다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 스볼론이 서고 남쪽의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고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가문이 진칩니다. 그리고 중앙회막 하나님의 성막에 레위 자손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향하여서 안에 보라는 거예요. 회막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적군이 외부에서 침략해 올 텐데 밖을 보고 있어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밖을 보지 말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뒤에서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전쟁을 위하여서 이 대오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밖을 보지 말아라. 안을 보고 지낼 쳐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예언자매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밤잠을 안 자고 눈을 부라리고 이 세상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헛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라는 진리를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판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자랑이 있으면 안 되고 내 욕심, 내 지식, 철학, 내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 말씀 있으면 함께 좀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우와, 네.
하나님 나의 먹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고
맞아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꼭 붙들려 있으면 아직 가장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하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꼭 붙들려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예언자매님, 또 미소자매님,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저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가끔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요? 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식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처소를 지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막 부모님께서 뭔가를 시키거나 하면 너 이거 뭐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어 뭐 약간 하시면 가끔은
귀찮죠.
귀찮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내용이라도 잘 연관이 되고 해서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즐겨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셔서 성막이라는 집 하나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기억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그 중심의 삶을 드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우리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며 우리 목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우리 미소자매, 우리 예언자매님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